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7월 15일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 시오카제 공동 공개 수록 희망의 빛 전달되라 바다를 넘어 가 삿포로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개몽 등을 목적으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는 내각 관방 납치 문제 대책 본부 사무국이 제작하는 고향의 바람, 일본의 바람과 민간단체인 특정실종자 문제조사회가 제작하는 시오카제 공동 공개 수록을 한 것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홋카이도 아다치학원 오도리 공원 홀에서 열린 이 수록에서는 먼저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는 비디오 및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와 요코타 메구미 씨 가족 비디오 메시지를 상영하고 자리에 모인 시민분들에게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동생 마스모토 테루아키 씨, 특정 실종자 사이토 히로시 씨의 누나인 사이토 유미코 씨, 특정 실종자 카미야 케이고로 씨의 따님 키타코 씨, 유우코 씨의 세 명에 의한 가족 공개 메시지 수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공개 수록에 이어 열린 납치 피해자 구출을 바라는 생방송 음악회에서는 가수 야마구치 아야키 씨, 사야 씨와 우사미 유미코 씨가 출연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각각의 생각을 노래에 담아 선보여 객석과 무대가 하나가 되어 성황리에 패회를 하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고향의 바람 시오카제 공동 공개 수록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인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5천엔 지폐에 그려진 여류 작가인 히구치 이치오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에서는 장마당의 상품 거래의 대부분이 북조선 돈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나 인, 중국 돈으로 거래된다고 하지요. 게다가 두부까지도 중국 돈으로 고리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변했네요. 이전의 방송에서 일본의 돈 1만엔 및 지폐에 그려져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일본 돈 5천엔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지폐는 1만엔, 5천엔, 2천엔, 1000엔이 있고 인물 초상이 그려진 지폐도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지폐에 자기 나라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인물의 초상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폐를 보고 그 나라의 발전의 역사나 전통, 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100달러 지폐는 워싱턴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100달러 지폐에 있는 인물은 워싱턴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중국의 지폐의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1만 원에 그려져 있는 것은 조선 글자를 발명했다고 하는 조선시대의 왕인 세종대왕의 초상화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일본의 1만엔 지폐를 꽁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2004년에 새롭게 발행된 1만엔 지폐의 뒷면의 그림은 꽁으로부터 봉황이라는 전설의 새로 바뀌었습니다. 상상의 새인 봉황은 고대 일본에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전설의 새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일본의 1만엔을 꽁 할아버지가 아니라 봉황 할아버지 또는 후쿠자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의 5천엔 지폐에 들어있는 초상의 인물은 뇌류 작가인 히구치 이치요입니다. 저는 히구치 이치요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고 도쿄도 타이토구에 있는 이치요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독특한 건축의 이치요 기념관은 3층으로 되어 있었고 1층의 넓은 홀에는 이치요의 일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전시로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그녀가 소학교 시절에 받은 상장과 생전에 집필한 원고 서적과 편지, 직접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이치요의 부모와 가족과 당시의 유명한 작가에 관한 자료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872년 도쿄에서 출생한 히구치 이치요는 2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한 소녀 시절을 보냈지만 이치요가 17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여 뉴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기 위하여 생활난과 싸웠습니다. 이치요는 소설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결심했지만 당시에 남존여비라고 하는 봉건사회에서 여성이 소설을 써서 원고료를 받는 것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치요는 소설가의 꿈을 버리지 않고 섣달 금음날, 기재기, 흐린강, 십삼야 등 일본의 근대 문학을 찬란하게 빛낸 여러 가지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치요가 살아온 명치 시대는 현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남존여비의 시대였지만 그녀는 책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도덕 교육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여 문단에서 이치요의 이름은 순식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1936년에 일본 처음의 여성 작가의 단독 문학관으로서 이치요 기념관이 개설되어 이지오는 그후 2004년에 5천인 집회의 조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념관 3층에는 에도 말기, 명치 초기의 이지오가 살고 있던 일대의 거리의 모형, 그리고 당시의 문화와 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재와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오 기념관을 견학하고 저는 이지오의 여성에 대한 교명정신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기념관까지 세운 일본인의 높은 정신세계를 느꼈습니다. 타국의 집회에는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요웅이나 특정 시대의 지배자가 등장하는 것이 많지만 일본의 1만인 집회에는 교육자의 초상화, 그리고 5천인 집회에는 여성의 계몽을 주장한 유루 작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은 교육과 도덕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현재 일본 돈 5천에는 약 50달러의 가치가 있고 북조선의 암시장의 환율로 환산하면 북조선 돈 약 40만 원 정도이고 북조선 노동자들의 몇 년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고액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평균 월급은 4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가 촉진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본을 동경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근의 일본의 모습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하니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11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8일 날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권론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좀 발표했는데 그것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사도 고고도 방위 미사일 체계라고 할 그런 것으로 좀 폐비하는 것에 관해서 결정됐다 그런 결정됐던 것으로 좀 권론식으로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도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그 좀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북조선의 핵나 미사일 협의에서 한국을 좀 방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도란 것은 좀 필요하다고 미국 쪽에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도 2014년 6월 이후에는 그런 말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에 한국 쪽에서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서 이런 사도를 좀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중국이 너무 강하게 반발하고 강하게 반대하다가 한국에 대해서 이런 사도를 좀 도입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을 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박근혜 정권이 너무 신중한 그런 태도를 좀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과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요청을 좀 있었던 거 아니다. 미국과 공식적으로 협상을 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결정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좀, 간절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변화가 생겼던 것은 올해 1월 달에 1월 6일 날에 북조선이 이 네 번째 핵시험을 했던 것은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역시 네 번째 핵시험을 했었기 때문에 북조선의 협의란 것은 강화되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 너무 좀 충격으로 좀 주었던 것은 역시 중국이 막을 수가 없었다. 중국이 북조선의 핵시험을 좀 반지할 수가 없고 뭐 그대로 좀 그 북조선이 하는 것은 중국이 좀 보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실망을 좀 했다고. 막 그리고 위기감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월 6일 날에 북조선이 핵시험 한 후에 1월 13일 날에 처음으로 막 올해 처음으로 좀 했던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도를 좀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좀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중국이 너무나 강하게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난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 볼 때는 약간 좀 걱정이 생기는 것은 첫 번째로서는 이런 사안으로 좀 대비를 하면 앞으로 북조선 문제, 특히 북조선의 핵 문제, 중국한테서 협력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좀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반발을 한 그런 그 중국이 만약에 좀 대비됐다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그런 그 무역으로 좀 축소하는 거나 어떤 관광을 좀 축소하는 제한하는 이러한 그런 그 수단도 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역시 한국으로서는 신중한 태도를 좀 유지하면서 이번 사도를 좀 대비하는 결정도 아마 9월, 10월 달에 매년 하고 있는 가을에 하는 미한 안보 협의회라는 거 있는데 거기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한국으로서 생각을 했던 모양이지만 그렇지만 6월 22일 날에 북조선이 무수단 그 미사일 발사에 성공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무수단 발사를 좀 성공되었던데 그렇다면 역시 협의란 것은 강화 고졌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빨리 사로 배비로는 좀 발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물론 한국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결전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해서도 이 결정, 그 미한 결정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반발을 하고 비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으로서는 그것은 제3자를 좀 지향하는 그런 결정도 아니고 역시 사도를 좀 배비하는 것은 한국의 최소한 자위적이라고 그런 것은 좀 강조하면서 중국으로 좀 납득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한국이 사도를 좀 배비하는 그런 결정을 배경을 보면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북조선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좀 반지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 대해서 망할 수 없었던 것은 그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도 배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태도가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역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두는 것은 북조선에 압력을 가하고 핵시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도록 유도시키는 것은 전국의 책임이라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말까 이러한 그 과제를 좀 중국에 대해서 주었던 그런 뜻이도 이번에 사도 대비 결정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